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오는 은혜와 평강. 로마서 1장 7절 함께 봉독하시죠.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니체라는 철학자가 소리 높여 외친 핵심 명제가 뭡니까? 신은 죽었다죠. 신은 죽었다라는 허무주의적 외침. 현대 철학에 거두라 할 수 있는 들레즈 또한 그러한 니체의 허무주의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니체라는 인간의 영향력이 오늘날까지도 큰 물줄기로 흐르고 있다는 증거이겠습니다. 그 허무주의의 자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니체에게 있어서 허무주의란 어떤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고 인생을 막 살자는 그런 주장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주장을 했던 사람이 니체예요. 많은 이들이 쇼펜하우어와 니체를 동류의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그는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에 정면으로 맞선 사람이에요. 그는 쇼펜하우어와는 달리 감성과 정열, 디오니소스적 삶, 정열적인 삶, 열정적인 삶을 디오니소스적 삶이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디오니소스적 삶의 의지를 강조한 사람이에요. 제가 대학 시절에 아주 재밌게 읽었던 그의 저서 권력의 의지가 그러한 그의 주장을 아주 잘 담고 있는 대작입니다. 니체의 대작. 그러니까 그는 허무주의에 맞선 진정한 허무주의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엉뚱한 가치에 집중을 하느라 진짜 가치에 소홀한 민중들에게 진짜 가치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서 그들이 집중하고 있는 가짜 가치의 허무함을 일깨운 자가 니체라는 말이에요. 물론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평가입니다. 니체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니체는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유대교나 기독교, 그리고 플라톤 철학을 중심으로 한 헬라 철학까지도 허무주의적이라고 단언을 해요. 니체가 보기에 그것들이 전부 현세에 이 세상에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고 내세에만 가치를 두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이를 부정적 허무주의라고 부르죠. 그건 타파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니체에 의하면 유물론자들처럼 신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회의주의자들처럼 진리의 존재를 의심하는 허무주의도 있어요. 니체는 이를 반응적 허무주의라고 불러요. 그에게 있어서 역시 그것도 깨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물론 가치 평가조차 하지 않으려는 수동적 허무주의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불교와 힌두교 등의 범신론적 종교들이에요. 니체에게 있어서 그것 또한 깨져야 할 것에 불과해요. 니체의 관점에서 그렇게 편만하게 인간들을 장악하고 있던 허무주의의 대표로 발탁된 것이 기독교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유명한 명제 신은 죽었다라는 독서를 기독교의 신을 겨냥하여 쏴버렸던 것입니다. 인간의 일상을 가치없게 만드는 그런 신과 그 신이 만들었다라는 신의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서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을 허무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잘못된 허무주의를 공격한 진짜 허무주의, 그게 니체의 허무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진짜 허무한 사람이었어요. 니체는 당시에 2000년 동안 기독교에 의해 자라온 유럽 문명의 몰락과 니힐리즘의 도래를 예민하게 감득한 사람이에요. 천재였으니까. 그가 보기에 당시 기독교 문명하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지고의 가치나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들로 보였어요. 엉뚱한 것에 홀려서 정말 지고의 가치와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기독교 문명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겼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혀 행복해 보이지가 않았어요. 실제로 그랬고요. 억지로 신앙생활들 했거든요. 어떤 보이지 않는 절대자의 횡포 아래에서 사람들은 외소화되고 노예화되어서 힘도 없고 희망도 없는 대중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해내는 노예들. 그것이 니체의 눈에 비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는 위대한 인간들의 그러한 외소화와 노예화의 제동을 걸어서 인간의 위대함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니체 사상의 기조를 이루는 건 인간을 노예화하고 외소화하는 그런 근대 문명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극복으로 점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신 앞에서의 무기력과 게으름에 빠져버린 그러한 근대의 극복을 위해서 그는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저 멀리 있는 피안적인 것에 대신하여 차안적인 것, 가까이 있는 걸 차안적이라고 하거든요. 그 차안적이며 이 지상적인 것, 즉 권력의 그 의지를 본질로 하는 그런 생을 주장하는 게 니힐리즘이잖아요. 그런 니힐리즘의 그 철저화에 의해서 모든 것의 그 가치 전환을 시도하려고 했던 거예요. 디오니소스적 열정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허무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지 말고 열정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주장한 초인, 영겁, 회귀, 군주, 도덕 등의 여러 사상은 그것을 위한 것이었고요. 인간은 권력의 그 의지를 체현하는 그 초인이라는 이상을 향해서 끊임없는 자기 극복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거예요. 초인이 되자, 디오니소스적 열정을 회복하자. 이게 니체의 허무주의였다니까요. 그는 당시 기독교 문명 하에서의 인간 세계의 문제점을 잘 지적은 했어요. 잘 지적은 했지만 거기에 대한 잘못된 대안을 제시했던 사람입니다. 니체의 말처럼 기독교는 이 세상이 허무한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vanity of the vanity, all is vanity,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모든 게 의미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이 세상의 허무함을 이야기해요. 그렇다고 니체의 주장처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대충 살다가 가라고 가르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허무하다고 해서 불행하지만도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허무한 세상 속에서 감지할 수 있는 소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 소망에서 비롯되는 평안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인생과 역사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왜 사는지, 우린 도대체 창세전에 구원받았다며 왜 이 세상에 내려왔어야만 했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했던 당시의 기독교 문명은 니체가 이야기한 것처럼 허탈한 허무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죠?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이 자칫 그런 허무주의적 경향으로 나타나게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어요. 그의 직관은 분명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기독교적 신관에 대한 옐로우 카드를 꺼낸 거예요. 그럼으로써 당시의 대중들을 일깨우기 위해 그의 직관이 작동된 거거든요. 그러나 해결책 제시에서는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추구는 성도를 허무주의자로 만들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냉소주의자로 만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 성도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추구는 소망을 동반한 추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은 반드시 열심을 격발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을 가진 성도는 절대로 인생을 대충대충 막 살 수가 없어요. 자기의 인생이, 자기의 생이 어떤 목적을 지닌 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 직장, 학교, 교회 생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담아서 우리에게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게 성직이에요. 청소, 웨이트레스, 목사, 설거지하는 사람, 운전수 다 마찬가지예요. 다 성직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목적이 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된다니까요. 설렁설렁 대충대충 못한단 말입니다. 니체의 눈에 비친 기독교는 왜곡된 신관에서 비롯된 가짜 기독교였던 거예요. 기독교는 은혜는 절대로 인간을 게으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방종으로 몰아가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 소망으로 향하는 필연적 과정으로서의 그 역사와 인생에 대한 올바른 자각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양육의 교사로 참여하고 계시는 그에게 허락된 역사와 인생을 최선의 성실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는 당시에 왜곡되어 펼쳐지고 있던 가짜 기독교를 보고 허무주의니 뭐니 너스레를 떨었던 것이지 진짜 기독교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니체의 책을 많이 읽었지만 그의 신관은 정말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니체가 왜곡된 기독교적 허무주의의 탈출구로 제시한 그 초인사상은 그야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세상 속 아담 군상들의 보편적 악마성의 표출이었어요. 제가 보기에 니체의 주장과 알미니안주의는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디오니소스적 열정을 회복하라.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자는 거죠. 알미니안주의가 그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는 인간들이 무기력하게 허무주의의 발 아래에서 숨을 거두지 않기 위해서는 권력의 의지, 힘을 향한 추구, 그 권력의 의지를 체현하는 초인이라는 그 초인이라는 이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자기 극복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 초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하나님처럼의 추구예요. 그게 니체의 초인 사상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일견 옳아 보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울하고 무기력한 사람에게 분주하고 바쁜 일상을 디오니소스적 열정으로 살게 했을 때 그 증상들이 호전이 된다는 걸 아십니까? 그걸 보면 분명 권력의 의지 혹은 힘의 추구 같은 것은 야 그거 열심히 하면 네가 원하는 거 그거 주어진다라는 어떤 확신을 심어주면 사람이 열심히 살게 되고 그 사람이 우울함과 무기력하면서 회복이 된다니까요. 그런 거를 보면 그런 것은 진짜 사람을 생기 있고 활기 있게 만드는 약효가 있음에 분명하죠. 그게 심리학적 치료 방법 아닙니까? 심리학의 한계예요 그것이.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을 진짜 허무 속으로 밀어넣기 위한 마귀의 속임수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근거로 하지 않은 상담이나 치유는 전부 마귀적 행사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치유 안 돼요. 그렇게 해서 힘 안 난다니까요. 반창고만 묻혀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자기 일상에 대한 열심과 권력의 추구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아예 생각하지 못하도록 막는 가시와 담의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에요. 인간의 일상에 대한 열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의 목적과 의미를 깨달았을 때에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격발이 되는 은혜의 열매이어야 올바른 열심인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인간들이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기력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의 초인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내어놓는 열심은 인간을 진짜 허무로 밀어넣는 야차들의 삼지창 같은 거예요. 지옥으로 밀어넣는 야차들의 삼지창. 나를 독려하고 격동시키는 것 같은데 어디로? 지옥을 향하여 미는 거예요. 성도의 일상에 대한 성실과 열심은 그 일상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성실과 열심이 아니라 왜 이 육적 아담들이 열심과 정성으로 생산해내는 소산물들이 인간의 행복과 평안에 기여할 수 없는가를 배우게 하는 열심이에요. 쉬운 말로요. 성공하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실패하고 망하기 위한 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업과 가정 등의 환경과 현실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그것의 성공과 실패에 관계없이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뭐 이혼을 하고 가정이 뭐 폐가 망신을 당하고 가난해지고 어떤 결과 어떤 열매가 맺어지든지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행복과 만족의 근거가 되심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일상에 대한 열심은 하나님 없는 일상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것인지를 배우기 위한 열심인 것이며 그러한 열심이 절대로 참 만족과 행복을 성취해낼 수 없다는 걸 배우는 열심인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믿음과 소망을 더욱더 또렷하게 붙들게 하는 열심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구나. 이게 진짜 허무한 거구나. 나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소망과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구나를 오롯하게 배우는 열심이란 말입니다. 니체가 주장한 것처럼 허무주의를 파하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이 세상은 허무하고 위험천만한 곳임을 배우기 위한 열심인 거예요. 진짜 허무가 뭔지를 알고 그 허무를 딛고 일어서서 소망을 붙드는 거 이게 기독교라니까요. 제가 가끔 철학 이야기를 하면 득달같이 이메일들이 쏟아지고 블로그에 글들이 올라가요. 제가 드디어 변해서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처럼 철학으로 성경을 설명하기 시작했다고 이제는 그 목사님을 마음에서 놓아야 하겠다고. 누가 붙들어달라 그랬어요? 제가 철학으로 성경을 설명합니까, 여러분? 저는 왜 인간들의 철학은 신학의 신여일 수밖에 없는지를 대조하여 설명해 드리기 위해 철학을 잠시 인용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들레즈의 노마디즘을 잠깐 들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건 그것으로 성경을 설명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 성경의 유목사상이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잘못된 들레즈의 노마디즘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설명한 거지 제가 언제 그것으로 성경을 설명했습니까? 그렇게 니체가 신은 죽었으므로 신과 신의 세계에서 눈을 돌려 일상의 열정을 가져야 한다라는 신성 모독적 주장을 한 것이라면 기독교는 신이 살아계심으로 신의 선물인 일상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상에서 배워야 할 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열심을 이야기하지만 목적이 다르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방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지붕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맡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모형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져가는 역사를 살면서 방주가 조금씩 조금씩 지어진다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져가는 과정을 모형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성취 과정을 그 역사를 살면서 그의 일상에 그들의 일상에 무관심했나요? 노아의 자녀들도 시집가고 장가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자녀들에게 너희들 방주 안에서 먹을 식량 니들이 준비해라 그랬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방주 지으면서 120년 동안 죽도록 일해야 했습니다. 일상을 살아야 됐다니까요. 누가 그들의 먹거리 갖다 줬는 줄 아세요? 아니요. 자기들이 농사 져서 자기들 먹거리 챙겼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야 했어요, 그들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일상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잘 살았다, 못 살았다. 그들은 매우 성실하게 자신들의 일상을 살아냈지만 하나님은 그 일상의 열심을 방주 짓기의 도구로 사용하실 뿐이었어요. 노아가 120년 동안 일상의 일을 하면서 추수를 많이 한 해도 있었을 거고 형편없이 망한 해도 있었을 거예요. 120년 동안 계속 풍년만 들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게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에 쓰인 거란 말이에요. 그가 일상 속에서 얼마만큼의 성공을 거두었는지는 하나님의 관심 밖이에요. 노아는 그저 방주 안에서의 그 식량,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일상이잖아요, 그게. 방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모형하는 방주 안에서의 식량이니까. 신랑을 맡기 위해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일상을 산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는 이 역사의 존재 이유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의 일상 속에서의 그 열심은 방주라는 하나님 나라 앞에서 전혀 무용하고 쓸모없는 것으로 부정당하기 위한 열심이었던 거예요. 성도의 일상은 그 자체로 세상적인 열매를 맺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그 과정에 도구로 쓰일 뿐임을 보여준 게 노아의 성실한 일상이에요. 방주가 물 위로 뜨면 120년 동안 그가 산 일상은 부정돼 버린다니까요. 성경에 단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게 성도 안에 들어오신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이 세상에 그 허무하고 추악한 실체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격발이 되고 완성이 된 그런 창세전 언약의 성취, 에베소서 1장의 그 창세전 언약의 성취, 그 죄의 구속과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그를 평안하게 붙들어주게 되는 그 전체 과정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아, 이런 일상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나의 열심과 노력이 나를 진짜 만족스럽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세전 언약의 그 완성, 예수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하고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구나. 그거 배우는 거, 그게 이 역사와 인생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 하나님 아들들이, 에베소서 1장의 말처럼 그 아들들이 이 땅에 잠시 내려와서 이런 각자의 모양으로 살고 있는 이유라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 아니었다면 이 허무한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생각 없이 살다가 이 허무한 세상과 함께 멸망당할 뻔했구나 하고 깨닫는 그 삶이 바로 이 세상 속에서의 영생 살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들을 아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게 무슨 영생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나를 살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된 창세전 언약의 완료가 완성이 나를 살게 하는구나. 그걸 아는 게 그게 영생이란 뜻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게 영생이라고 한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영생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냥 행복하고 마냥 기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안 되잖아요. 하루에도 12번씩 조변 섞게 하는 게 우리의 감정 아닙니까? 영생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이 역사와 인생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붙들고 순종하는 데에 필요한 과정인 것이며 그 폭풍 같은 역사와 인생 속에서 하늘의 진정한 평화를 배우는 도구요 시험장인 거예요. 이 역사가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 비롯되지 않은 은혜와 평강은 다 가짜구나를 배우는 곳이 바로 이 역사의 현장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배우기 위해서 성도는 자기의 허락된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어서 세상 속에서 망해가야 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업이 망하고 사고를 당하고 병에 걸리고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에게서 마음이 떠나가는 과정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이게 나 행복하게 해주는 거 아니구나 하고 전 재산 기부하고 가는 사람 있죠? 그게 망함이에요. 진짜 하늘의 거룩한 망함. 그런 망함. 그 망함으로 가는 게 성도의 열심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서 인간들이 만들어놓고 추구하는 그런 것들로 여러분이 행복하려고 마음먹으면 안 돼요. 왜 나는 내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그렇게 학대를 당했고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돈도 없고 못생겼고 왜 나는 이렇게 다리도 짧고 공부도 못했고 자 그런 걸 다 갖고 있고 잘하면 행복한 것이라고 누가 상정을 한 거죠? 세상이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성도들이 그 세상이 상정해놓은 그 가치와 행복이라는 것을 그대로 쫓아가려고 하냐고요. 그게 아니다라는 걸 배우는 거라니까요. 예수와 예수가 성취해놓은 그 구원의 현실, 그것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것을 배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그러한 것들이 없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내가 학대를 당했고 하는 그런 것들을 상처로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하나님이 봐라 이 세상은 그렇게 너희들의 것으로 행복해질 수 없는 곳이란다를 가르쳐주고 교훈하시기 위해 주는 건데 왜 그걸 상처라고 여기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치유받겠다 그래요.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것으로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한 것이 나는 하나님과 예수의 은혜와 긍휼을 떠나서는 절대로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자임을 분명히 배우는 곳이 가정, 직장, 학교, 교회 등의 우리 인생의 현장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쉬지 않고 동행하신단 말입니다. 지키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러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기를 그냥 파도 풀장 같은데 혼자 놔두면 아기가 파랗게 질려요. 그리고 죽을지도 모르죠. 근데 아빠가 안고 파도 풀장의 재미를 느끼게 해줄 때 아기가 처음엔 무서워하지만 나중에는 아, 이게 파도구나 라고 아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풍파와 폭풍 속에 일엽편주처럼 그렇게 막 힘든 것 같아도 아버지가 여러분을 안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 현실을 배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게 구약의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도피성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인들이 살던 도성이죠. 그 레위인들의 도성에 부지 중에 오살한 자, 즉 고의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된 자들이 피해서 살던 곳이 도피성이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구약 성경의 도피성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와 인생의 모형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의 도피성이 담고 있는 내용을 잘 공부를 하면 우리에게 허락된 이 역사와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 땅에서 감지가 되는 우리의 현실이나 상황 등에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은혜를 아는 지식에 의한 평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도피성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오늘 본문이 뭐예요? 하나님과 아들로 비롯된 은혜와 평강이잖아요. 그걸 설명해 주는 게 도피성이란 말이에요. 민수기 35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 사면에 들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으로는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들로는 그들의 가축과 물산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면 2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편으로 2000규빗, 남편으로 2000규빗, 서편으로 2000규빗, 북편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케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들도 함께 주되 이스라엘 자손의 산업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얻은 자에게서는 많이 취하여 주고 적게 얻은 자에게서는 적게 취하여 줄 것이라. 각기 얻은 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하므로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으니까 레위인만 레위 지파만 기업을 안 줬습니다. 땅을 안 줬어요. 그랬으니까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레위인들이 살 성읍을 제공하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먹고 살 것을 나머지 지파가 11조로 공급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1조는 주목적이 레위인들의 생활비예요. 물론 고아와 과부의 섬김을 위해서도 쓰였지만 주목적, 11조의 주목적은 레위인들의 생활비입니다. 이 도피성에 관한 명령은 민수기에서 처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도피성에 대한 언급을 처음으로 하세요. 출애굽기 21장 12절 보세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사라 했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보시다시피 여기에도 고의로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았으나 사람을 죽인 자들이 피할 곳을 마련해 놓으라고 명령을 하세요. 근데 출애굽기에서는 그 성읍이 한 군데죠. 한 군데. 신명기로 가보세요. 신명기 19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삼구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닫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세 성읍입니다. 확대되어져 가고 있죠. 그죠? 민수기에서는 여섯 성읍으로 확대돼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었던 도피성이 민수기에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열립니다. 민수기 35장 15절.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자, 신약으로 한번 넘어와 볼까요? 신약에 교회가 될 수 있는 자들이 누구였죠?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인 아니지만 이스라엘인이 되어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 된 사람, 그리고 이방인.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요. 그러니까 도피성은 죽어야 할 자들이 레위인들의 은혜와 긍휼을 입어서 레위인들의 도성에 얹혀 살게 되는 그런 성읍인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내야 하는 생활 원리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드리고 다음 주에 아주 자세히 설명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에서 도피성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으로 확대되는 모양이 성경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예배 때 공부한 로마서 11장과 요한계시록 21장의 그 현실이 참감람나무에서 가지가 잘려가고 돌감람나무가 접붙여지고 단지파가 빠지고 거기에 므낫세지파가 들어가게 되고 유다가 빠지고 거기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게 되고 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서 그대로 원시 모형으로 또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요일날 안 오시면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고 오세요. 나는 안 오는 사람은 다 듣고 오는 줄 알았어요. 안 듣더구만요. 제가 수요일하고 주일하고 계속 연계시켜서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단지파와 유다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먼저 레위인이 상징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레위인들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거저 살아나게 된 장자들에 상응하는 그런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차압해버리신 지파잖아요. 민수기 3장 12절 보세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해의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보세요. 다 죽어야 할 자들인데 내가 은혜로 살렸다라는 건 그들도 똑같은 죄인이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가 아니었으면 거기서 그냥 다 죽었어야 될 자들이었어요. 근데 내가 살려줬으니까 장자들 다 갖고 와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장자들이 전부 하나님 섬기는 일만 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그 장자들 대신에 하나님에게 바쳐져야 할 장자들 대신에 레위 지파 한 지파가 하나님에게 바쳐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유월절날 애굽의 장자들과 함께 다 죽어야 했던 이스라엘의 장자들 대신에 하나님께 바쳐진 대속적 의미를 담고 있는 지파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지파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당신의 장자라 그래요. 이스라엘 중에 장남만 장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장자라 그래요.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부 장자라는 건 그때 이스라엘이 다 죽을 뻔했다는 거죠. 다 죽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누구를 상징하는 기능적 모델입니까?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었어야 될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 대신에 누가 대신 바쳐졌어요?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바쳐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대속물로 바쳐진 그 레위지파가 담고 있는 그 은혜의 현실, 죽어야 할 자들이 안 죽고 대신 누군가가 바쳐져서 살아난 그 현실을 몸소 경험케 해준 게 율법의 11조예요. 11조는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에 바쳐진 레위인들에게 당신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거기에 가서 내 일상을 다 차압당할 뻔했다. 죽는 거거든요. 그게 세상 속에서. 그런데 당신들이 거기 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가치에 상응하는 것으로 당신들에게 속전을 주겠다. 나 대신에 바쳐진 당신에게 나에 상응하는 걸 나 대신에 주겠다가 속전이잖아요. 그게 11조거든요. 레위인들의 생활비. 그런데 보세요. 나 대신에 속전으로 2000년 전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지불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죠? 예수님이 은삼십냥에 팔렸잖아요. 그게 출애굽기에서 생명의 값이었죠. 예수님이 내 속전이 되어서 나의 11조가 되어서 하나님께 이미 바쳐졌어요. 그러니까 11조라는 율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료가 된 거예요. 완성이 된 거예요. 모든 율법이 다 그렇듯이. 그러니까 지금 11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부담 갖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왜 우리가 헌금을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려진 11조로서의 속전이 누구였어요? 예수였죠. 그 속전을 누가 처음 드리셨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최초의 11조를 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예수라는 11조를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셨다니까요. 왜? 날 살리려고요. 속전, 예수라는 속전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헌금으로 드리셨어요. 그걸 아는 이들이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맞군요. 나를 위해 아들을 속전으로 드리셨으니 11조로 내셨으니 내가 하나님 거군요 라고 내가 이 세상의 목숨처럼 여기는 돈을 헌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은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이들은, 예수의 은혜를 아는 이들은 11조 설교, 헌금 설교 이런 거 안 해도 자연스럽게 헌금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헌금 설교, 11조 설교 한 번도 한 적 없지만 다른 교회보다 헌금이 작지 않습니다. 그건 은혜를 아는 이들에게서 당연히 격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를 드리는 거예요. 11조 하지 말라가 아니라 10에 10조를 하라는 거예요. 널 다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무튼 이렇게 레위인과 그들에게 바쳐졌던 11조는 둘 다 공이 죽어야 할 장자들이었던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 바쳐진 대속 제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던 거였어요. 제사, 율법 다 마찬가지잖아요. 전부 예수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11조하여 복받고 주일 성수하여 구원받자 이런 거에 속지 마세요. 록펠러처럼 11조 한 번도 안 떠먹었더니 세계 최고의 부자 됐다. 사기치지 말라 그러세요. 11조 한 번도 안 떠먹었는데 저렇게 가난해요. 정확히 계산해서 냈는데 록펠러처럼 안 만들어줬다니까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레위 지파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과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그로 말미암게 되는 하늘의 평강, 하늘의 안식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 하고 있는 이 레위인들의 도피성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속의 메시지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와 인생의 모형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그 도피성의 이야기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사는 세상이 도피성이란 말이에요. 도피성의 이야기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창세기에 보면 그 도피성의 거주민들인 레위인들에 대한 야곱의 유언이 나오는데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세요. 도피성이 누가 도망가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오살자, 살인자들이에요. 여기서부터 한번 보세요. 49장 5절.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과 세겜 사람들을 전부 도륙한 사람이죠. 고살자들이에요. 일부러 가서 고의로 죽여버린 사람들입니다. 살인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형제여,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살인자들이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여 흩어버린대요. 그들은 사망으로 던져지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여버려야 돼요. 속죄 제사도 못 드려요. 고살자들은요. 출애굽기 21장 14절 보세요.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일부러 죽였으면 이란 뜻이에요.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성전으로 도망왔다고 할지라도 끌어내다가 죽여라. 신명기 19장 11절.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쳐서 그 생명을 상하여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거든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수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니라. 고살자는 도피성으로 들어와도 끌어내다가 복수하는 사람들한테 갖다 주라는 거야. 죽여버리게. 이게 율법입니다. 이렇게 고의로 살인한 자들은 용서받을 방법이 없어요. 자기 피로 갚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속죄제사도 못 드려요. 그런 연고로 레위와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49장 7절에 그 말씀처럼 레위가 이스라엘 중에서 48개 성읍으로 흩어졌죠. 땅도 하나 못 받고 흩어졌어요. 근데 흩어져서 그들이 뭐 했어요? 성전을 섬기는 자가 되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졌는데, 그래서 흩어졌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형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레위인들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죠. 이 저주받은 레위가 죽어야 할 고살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었냐? 대신에 드려지는 레위인들이 드린 제물, 드려진 그 무죄한 어린 양의 피, 십자가가 이들을 흩어져 죽어야 하는 고살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냈다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레위인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는 그들은 땅 한 평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흩어져서 나그네요 이방인처럼 남의 땅에 빌붙어 사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복받은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이 땅에 나그네요 이방인으로 와서 빌빌대면 노마드로 살아가지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 그러나 나는 살인자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용서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한 레위인들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풀어냈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표한 사람이에요. 대신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예수로 살아난 자를 모형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레위인들은 그 자체로 십자가의 필연성을 설명하는 죽어야 할 죄인들을 상징함과 동시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중보자의 삶을 살게 되는 예수와 그 예수 안의 성도들을 상징하는 예표적 실물 예시의 모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졌던 십일조도 죽어야 할 죄인 대신에 하나님께 바쳐진 속전으로서의 예수를 상징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성경의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동시에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에 예산의 7, 80%가 11조로 채워집니다. 그런데 그 11조 설교를 이렇게 하면 한국 교회 자체가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알면서도 제대로 설교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올바로 가르쳐도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두라고 하신 곳에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레위인들은요, 바로 나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나를 품어 안은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거하는 48개의 도성 전체가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레위와 레위의 후손들, 창세기 49장의 그 저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호받고 살아나게 된 그 레위인들의 피난처인 거고, 그 중에서 오살한 자들이 피하여 사형을 면할 수 있게 되는 6개의 도피성 또한 죽어야 할 자들이 은혜로 용서받게 되는 살인자들의 피난처인 거예요. 거기에서 레위인들과 오살한 자들은 죽어야 할 자신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휼하고 배우게 되는 거고, 자신들의 목숨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고 찬송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게 도피성의 목적이니까. 오살자들을 품어준 레위인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왜? 자기가 받은 걸 지금 베푸는 거거든요. 그게 신약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든 얘기들이에요. 네가 받았으면 어떻게 베풀지 않겠느냐. 레위인들이 그 모형으로 등장하는 거거든요. 오살자들은 자기는 이 도피성 밖에 나가면 무조건 죽어야 돼요. 보수자를 쫓아와서 죽이거든요. 근데 요 안에 들어있으므로 나는 산 거니까 레위인들 덕택으로 내가 사는구나 라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그 지점을 목적지로 하여 달려가는 거란 말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이해가 좀 편할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래 뭐였어요? 흙! 더스트! 에? 그게 죽은 거예요, 그게. 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원래는 뭐였어? 그들의 처음 자리가 흙! 에? 그러면 이들을 그대로 하나님이 은혜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으면 이들은 어떻게 살게 되는 거예요? 흙으로, 죽은 흙으로. 그걸 지옥이라 그래요. 사망이라 그래요, 그거를. 죽어 있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흙들을 빚어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들로 삼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죽은 흙들, 그들의 도피성이죠. 그걸 하나님이 이 구약에서 가나안 땅으로 모형화해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조금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이스라엘은 그 애굽 땅에서, 그 어둠의 땅에서 전부 죽었어야 할 자들이에요. 전부 죽었어야 할 자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어린 양의 피로 살려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땅 중에 48개의 성읍은 창세기 49장의 저주로 말미암아 흩어져서 사망으로 던져져야 될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상으로 성을 받아서 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게 되는 하나님 나라 가나안을 또 축약하여 모형하는 거예요. 그 중에 6개의 도피성은 또 죽어야 할 오살자들이 레위인들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또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렇게 레위인들이 살고 있고 죽어야 할 자들이 와서 레위인들 때문에 살게 되는 그런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잖아요. 레위인들의 제사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와서 제사를 지내고 죄사함을 받는 곳이 성전이죠. 하나님 나라, 가나안, 48개 성읍, 6개 도피성, 성전, 정확히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전이 나다 그러죠 또. 그러면 그 전체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피성 안에 들어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건 여러분은 지금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또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성전이래요. 그러면 내가 도피성이라는 건 내 안에서 어떤 삶이 나타나야 돼요? 뭐가 증거돼야 돼요? 나는 계속 살인자로 폭로가 되는데, 이렇게 추악하고 불가능한 자로 폭로가 되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나를 덮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은혜가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게 도피성이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살인자라 그러죠.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건 세상 모든 아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나예요, 나.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 아버지가 마귀라는 건 내가 뭐라는 거예요? 마귀. 짱구 아들? 짱구.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그 마귀가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우리는 날 때부터 살인자로 태어난대요. 근데 마귀가 우발적 살인을 해요? 고의적 살인을 해요? 고의적 살인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마귀 새끼라는 건 나는 고살자라는 거예요. 나는 속죄 제사도 지낼 수 없고 속전도 드릴 수 없는 그냥 죽어야 할 죽은 흙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에서 품어지는 생각과 밖으로 사건화되어 나온 일과 동일한 것으로 여기세요. 우리의 무의식도 그것을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 아기들이 엄마가 뭐 안 해줬을 때 엄마를 막 죽이고 싶어요. 마음속으로. 근데 무의식은 내가 엄마를 죽인 걸로 저장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엄마 아빠가 돌아가면 내가 엄마 아빠를 죽였다고 그렇게 슬퍼들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내가 마음에 품은 걸 실행한 걸로 여기세요. 그래서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야? 살인. 그러니까 나는 늘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하는 거야. 그 말은 정신병자처럼 아무나 칼로 푹푹 찌르고 다니고 싶다라는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항상 옆에 사람들을 경쟁자요, 적으로 간주하게 돼 있어요. 그걸 성경이 살인이라 그래요. 왜? 사회법과 도덕 윤리가 없고 일반 은총이 없어지면, 그리고 누구도 내가 누구를 죽이는 걸 옆에서 보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살인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들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살인자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똑같죠. 뭘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15절 보세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래요. 여러분, 사람들 미워해 본 적 없으세요? 근데 그 미움이라는 게 그냥 나도 모르게 우발적으로 막 생겨요? 아니면은 고의적으로 미워해요? 그냥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괜히 미워지고 이런 건 없잖아요. 고의적으로 미워하죠? 그러니까 우린 다 고의적 살인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사형이에요. 죽어야 돼요. 우리가 누굴 사랑합니까? 심지어 한 몸이라고 하는 부부 사이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없어요. 있다고 우기고 싶은 사람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부부는 한 몸이라 그랬어요. 성경이. 그래서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음행이라는 건 한 몸이 깨지는 거니까. 근데 제가 단언하건대 인간끼리 부부로 맺어진 부부 중에 한 몸이 될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몸이라는 건 내가 죽어서 내가 으깨져서 상대방에게 편입이 되는 걸 한몸이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한몸 사상이에요. 이 세상에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한몸 원리는 너를 죽여 내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결혼을 할 때 배경과 재산과 외모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게 내 거가 되기를 원해서 그러한 것들을 보는 거죠. 그게 상대방을 죽여 내 걸로 만들려는 이 세상의 한몸 사상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부숩니다.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우리 하나 되어서 하늘에 올라가자. 요거를 하나님 부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사랑은 뭐냐면 내가 부서져서 당신이 나를 갈아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위해서 존재하겠어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없습니다. 예수를 안다고 하는 사람도 전부 자기를 위해 살아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도 결국 자기를 위해 순종해요. 두드려 맞지 않으려고. 칭찬받으려고. 뭐 이런 이유가 나를 위한 거예요, 결국은요. 그러니까 인간들 사이에서 한 몸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전부 이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너희들 음행한 연고 외에 이혼하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은 음행만 안 하고 딴 건 다 해도 돼요? 딴 건 다 해도 되냐고. 성경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돼요, 안 돼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 이 땅에 내려왔죠. 그런데 음행이 뭐냐면 신랑 이외에 다른 걸 사랑하는 걸 음행이라고 하는데 그 신랑 이외에 다른 거를 사랑하는 걸 간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랑이 나를 내쳐도 돼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율법상 이건 때려 죽여야 되는 것이죠. 돌로. 이게 사망이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이것이.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내려와서 신부로 내려와서 다른 것들을 너무 사랑해. 신랑을 사랑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다른 걸 너무 사랑해서 신랑의 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봤어요. 그러면 전부 우리는 음행하는 자잖아요. 그러면 이 신랑은 우리를 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혼당에 마땅한 자들이다. 그런데 신랑이 너희들을 안 놓고 있는 것일 뿐이야. 왜? 신랑이 너희를 위해서 죽었거든. 신랑이 죽어서 너희들과 한 몸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걸 은혜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아 나는 이렇게 부부관계 속에서도 나만을 위해 사는구나. 나는 이혼한 자구나.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내치지 않고 이혼녀로 만들지 않고 이렇게 나를 붙들고 계시지? 왜 한 몸으로 이렇게 붙들고 계시지? 그 은혜 알아먹으라고 지금 부부관계 허락해 놓은 거지. 음행만 안 하면 된다 이 이야기 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혼한 분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어떻게 당신 이혼을 했어?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당신이 이혼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꼭 붙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괜찮아. 호세아가 고매를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랑을 알아먹을 때 그 신랑은 내가 무엇을 해도 놓지 않는 신랑이구나. 이걸 알 때 우리가 평강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도 이렇게 살인을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죽어도, 지금 하나님이 지옥 보내도 아무런 할 말 없는 자들입니다. 그냥 보기 싫은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 그냥 억지로 이혼 안 하고 데리고 살아주는 게 그러면 잘하는 건가요? 그걸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라고 합니까? 벌써 이혼한 거예요, 그거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외양만 갖고 사람들 판단하지 마세요. 그게 내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한 몸의 상태, 그건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죠. 하와가 아담의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였잖아요. 근데 아담이 잠들고 죽어서 옆구리가 뚫리고 갈비뼈가 적출이 되어서 하와, 신부, 교회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게 한 몸이란 말입니다. 이런 교회의 존재, 그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바로 그 부부 관계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에게 관심을 두면서부터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게 되면서부터 그 한 몸이 깨지잖아요. 서로에 대해서 핑계를 대잖아요. 제가 따먹으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제가 먹으라고 그랬어요. 이걸 두 몸이라고 그런다고요. 이게 인간들의 부부 관계라니까요. 결혼식 주례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하기 전에 헤어질까봐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나를 죽여 상대방을 사랑하는 게 사랑이라면 나만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씹어먹으려고 하는 게 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자 맞잖아요. 확인도장 찍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29절 보세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음해한 자여, 배악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고도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자,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쭉 나열이 되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수근수근하는 거, 자기 자랑하는 거, 교만한 거. 여기서 난 수근수근하는 거 정말 재미없다. 손 들어보세요. 너무 재밌죠? 수근수근하는 거, 내 자랑하는 거. 그것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무인도에 나 혼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하러 이런 명품을 입어요, 우리가? 뻘거벗고 살지? 누가 봐준다고. 아무것도 안 가져도 돼요. 무인도에서 나 혼자 살면 그냥 먹을 것만 있으면 돼. 근데 누구에게 자랑하기 위해 우리 지금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잖아요. 보다 나은 문명을 사기 위해. 근데 그게 사형이래요. 그러면 그 사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어딨냔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덮으셔서 그냥 오살자로 여겨주시고 우리는 고살자인데 오살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시고 그 오살자들이 피할 곳인 도피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피성에서 니들이 어떤 자인지를 배워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 세상 속에서 그 어떤 것도 나를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것을 배워가게 돼요. 오살자들이 도피성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도피성 안에서 나가면 안 돼요. 나가서 누가 때려 죽여도 아무런 보호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재산, 아내, 자식 모든 게 다 성 밖에 있어요. 근데 성 밖으로 나가면 죽어.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러한 내 밖에 것, 이 도피성인 예수, 요 밖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지켜주고 보호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마음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끊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도피성, 예수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을 떠나가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입니다. 내가 도피성을 사는 게 맞구나. 나를 살려주는 건 저 제사장, 저 대제사장, 그의 생명에 얹혀 사는 거잖아요, 지금. 그들이 살아야 할 그곳에 내가 얹혀 사는 거니까. 저 대제사장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거구나.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보호해주고 완전한 자유와 만족과 평안으로, 그리고 그들이 원래 받은 기업으로 돌려보내줄 수 있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대제사장은 죽어야 되는 대제사장이란 말입니다. 민수기 35장 28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대제사장. 히브리서에 그 대제사장이 누구라 그래요?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신 대제사장이 누구라 그래요? 예수님.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세상 속에서요, 예수님 안에 살면서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되는 거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그걸 오롯하게 깨닫게 될 때 자기의 원래 유업,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기 산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의미가 오롯이 깨달아지게 될 때, 그러니까 십자가가 나를 붙드는 거예요. 나를 덮쳐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 대제사장 이외에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은 없다. 요거 깨닫고 가는 게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세전에 이미 택하시고 아들을 만들었는데 왜 굳이 이 시간이라는 걸 창조하시고 이 역사에 넣어놓으셨는지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오살이라는 건 신명기 19장의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나무를 하고 있는데 도끼 머리가 쑥 빠져서 옆에 있는 사람을 쳤어요.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과실치사잖아요. 그건 집행유예로도 나올 수 있거든요. 아, 이거 변호사들 많은데 이거. 한국에서. 아니, 그건 그 사람의 죄 아니잖아요. 엄밀히 말해서. 뭐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나무하고 있는데 이게 쑥 빠져서 어디 갔냐 봤더니 죽어있어. 그게 왜 이 사람의 죄가 돼야 되냐고요. 왜 죽어야 돼요, 이게. 그리고 왜 도피성을 만들어서 굳이 이 사람을 거기로 보내는 이런 번거로운 일을 하시냐고요. 보세요. 성도의 인생 속에서 어떤 일이 우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의 장중에 살고 있는 성도의 인생 속에서. 성도의 인생 속에 우연은 없어요. 근데 내 의지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시킨 거잖아요. 일어나게 만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오살자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놓고 도피성에 넣어서 뭔가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하지 않는 이 세상이 얼마나 추악한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인데요. 자기들이 어떤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는지를 아는 놈들인데 우발적으로 나도 모르게 살인을 한 사람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요. 그러니까 도피성이라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인간들이 어떤 존재인 줄 아니? 이거 가르쳐 주려고. 그리고 너는 네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하지만 진짜 네가 살 수 있는 길은 네가 착해서도 아니고 네가 어떤 사고를, 죄를 안 저질러서도 아니라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만 너는 살 수 있다. 너도 언제든지 다른 이들이 너의 유익에 해를 가했을 때는 너도 언제든지 그들을 물어뜯을 수 있는 하이에나 같은 인간임을 알아먹어라 라고 도피성에 넣는 거예요. 그가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자기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그 자들만 없었으면 나가서 다 누릴 텐데 그놈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들이 미웠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도 살인이라고 그랬거든요. 보세요. 이 세상은 내 은혜가 아니면 금방 지옥되는 거야. 이거 보여주려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너희들의 피난처를 삼아서는 안 돼. 도피성을 삼아서는 안 돼. 내가 보낸 예수 대제사장 그 안에서만 안전하단다. 이거 배우고 오라고요, 우리에게.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완료된 묵시 속에서 하나님에 의해 오살자가 되어 원래 여러분의 처음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배우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온 분들입니다. 근데 어디에 있는 분들이에요? 도피성 안에. 그럼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는 거죠? 근데 도피성에서 뭘 배워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행복과 만족과 평강에 근거가 안 된다는 걸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만이 나의 피난처다라는 걸 배우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배우기 위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저러한 사건들과 왼수들이 막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현상들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품어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걸 허락하셨으니까 나는 여기서 뭔가를 배우면 된다. 그리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낙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걸 소망이라 그래요. 그들이 평강 안에 살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만 잘 배우고 가시면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할 때에 사람들이 산아 바위야 나를 좀 가려다오 나를 덮어다오 그러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우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하지 않은 존재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산아 바위야 나 좀 가려줘 아무것도 못 가려줍니다. 근데 성도들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도피성이니 내가 그 날개 아래에서 편안히 쉬리로다.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서 그러한 세상의 폭풍들을 경험하면서 아니야 니들이 아무리 나를 휘둘리려고 해도 나는 여호와의 날개 속에 도피성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단다. 니들이 어떤 지랄 발광을 해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